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보세요. 우리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정이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의 고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다면 아무리 하와가 건네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대치되는 다른 말을 믿었다,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대신 누구의 말을 쫓았습니까? 뱀의 말을 쫓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야,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한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떤 식으로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하여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물려주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비단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지독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갔던 모습을 한번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엄중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라든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범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인 남유다 왕국 말기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세우신 종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행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역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예, 지금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인자 너는 즉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란 이 고루 에스겔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이란 말인데요. 여기 나온 기뻐한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소중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향해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 보고만 있어도 기뻐하는 그 아내가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죽어도 아내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울거나 절대 눈물 흘리지 말라, 슬퍼하는 표정, 슬퍼하는 모습 하지 말라, 보이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요, 고굴하고요, 머리를 풀고요, 신을 벗고요, 입술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모습도 당시 관습 따르지 말며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전체 아내 이 같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것임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의 죽음을 인해 슬퍼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슬퍼하지 못할까요? 예루살렘의 함락 과정이 너무나 무서워서 죽음을 보아도 슬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들 앞에서 울 여력조차 슬퍼할 힘조차 다 잃고 극도로 쇠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해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슬퍼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 알게 하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종말의 필연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본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읽은 본문 24절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 있는 세 곳 중 하나입니다. 1장 3절과 22장 22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 있는데요. 1장 3절이나 22장 22절과 달리 지금 여기 24절에서는 그냥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표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코르 표징이 된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표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에스겔 선지자가 겪은 일을 보면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잊지 마라. 종말을 잊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은 그 사건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게는 남유다의 백성들아, 넓게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아, 종말이 반드시 닥쳐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부활이란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란 영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 종말의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인정함 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심령에 잘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종말의 그때 모든 이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종말의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하나님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인정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 고 박약순 집사님 발인 예배 10시 30분 영락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 하고요. 장지는 정구 안에 있는 추모공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